구약성경 132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3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않으셔도 마음속으로는 다 대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는데 십계명의 그 아주 중요한 첫째, 둘째 계명들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를 핑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게 되고 아론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귀고리들을 빼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를 하셨고 잘 아는 대로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 모세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을 일으키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멸당할 그 절제정밀명의 위기에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버리죠.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도 주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32장은 모세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다소나마 누그러진 것으로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여기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계속해서 나에게 반역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내가 너희를 진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 그들이 다시 여호와의 진노를 촉발하여 진멸을 자초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언약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속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상호 간에 묶여서 서로 간에 헌신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이 언약관계의 상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불성실합니다. 잘할 때는 아주 작지만 물론 잘할 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긴장이 이 준엄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무기 굳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긴장은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의 아주 중요한 관점, 한 가지 그 말씀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조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땅에 인도하여 드리시겠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 대안으로 제시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길에서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굉장히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답지 않게 즉각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4절에 보시면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은 그 4절 말씀 이후에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는 장신구들을 다 제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장신구를 모두 제거하고 또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뭐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고대 세계에서 종은 장신구를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장신구를 착용하는 종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이 허락한 것만 하겠죠. 주인이 좋아하는 취향대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과 달리 자유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호대로 장신구를 착용합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장신구는 그냥 단지 자기를 예쁘게 꾸미는 역할을 했었던 것뿐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지위에 걸맞는 장신구를 착용하고 그리고 자기를 과시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명령을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낮출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소개하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른 어떤 그 신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재료를 무엇으로 하냐면 그들의 장신구, 금 귀고리를 떼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렇게 보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최고의 장신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 좋은 것으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 가치 있는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근사한 신앙 고백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다른 신을 데려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풍요로운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드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안심과 욕망을 보장해주는 어떤 존재로 수단화하는 행동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제한하고 소유하고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제한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그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진멸의 위기 속에서 아, 우리가 함께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대로 제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나름대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진멸의 위기를 겪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는 그 주도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는지를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언약을 맺으실 때 전능하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셔서 당신과 그 사람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 사람과 맺은 약속에 의해서 제한을 받으십니다. 그때 인간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요청을 하거나 또는 호소를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 우리가 성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실 때 어떻게 찾아가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2장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직전에 나온 구절입니다. 이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축을 하면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는 말씀이 먼저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이 부르짖음은 그 명백한 대상, 우리에게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은 도대체 이 고통의 상황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고통과 신음의 소리라고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찾아가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같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해서 그때 돼서 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으니까요. 어떤 대상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언약,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자 이렇게 합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아,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죠. 모세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 보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애굽에 감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시느냐?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일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이고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동을 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장면에 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실 때 그때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도 없고 이대로 살다가 그냥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면서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뭐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란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우리의 조상이 갈대아 땅에 있을 때 거기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축복의 말씀을 약속을 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모세를 보내기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면 언약관계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찾아오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사 그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주심으로 언약관계가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이 맺어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되면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편에서도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요구가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또 인도하여 내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니까 1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순종해라. 이제는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대목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일단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처음 상황이 악화됐을 때에는 우리가 언제 불렀냐, 공연이 와가지고 우리가 더 괴롭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불평을 했던 것을 상기하시면 그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죠. 요청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나는 너희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희를 이끌어서 애굽 땅을 빠져나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를 불러내러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찾아온 하나님이다. 그 일방적인 찾아옴이죠. 그러나 출애굽해서 나와 하나님 앞에 시내산 앞에 서면 이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후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열방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부르심에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이죠.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십계명이 반포가 되고 또 20장 이후에 24장까지 이제 그 언약이 맺어지는 과정들이 착착 진행이 되어서 24장에 가면 피를 뿌리고 또 그 언약을 맺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또 백성들의 장로 70명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어떤 언약 예식과 피로연까지 이렇게 다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 25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31장까지는 그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는 이야기, 이렇게 이렇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집을 만들어라 하는 그 설계도가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또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한 신방을 준비하는 와중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금송아지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참담한 사건이었겠습니까? 바로 직전에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하고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한 그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슬렀으니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파국으로 끝날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34장에서 이야기가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 결론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명령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그 구절 너희는 장신구를 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 모세와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판을 시행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그 중재를 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3장에 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장신구를 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신구를 제하라는 말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장신구를 제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첫 번째 문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너희들이 먼저 장신구를 제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은 받는 존재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조작할 수도 제한할 수도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들을 꾸미는 자기들의 삶을 보장하는 어떤 수단인 것처럼 수단화했었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은 십계명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십계명 제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군사력, 애굽의 모든 힘을 누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만큼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으시며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힘, 가장 높은 권세를 상징하는 체제였습니다. 그 체제를 깨부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명령하시면서는 내가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니 너희는 이미 충분한 자다. 너희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 너희에게 우상이 필요 없다. 너희는 남들과 다투고 싸워서 자기의 것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십계명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너희에게는 우상도 필요하지 않다.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상대로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애굽의 모든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남들과 싸워서 빼앗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그냥 싸우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얼마나 영광된 말씀이고 얼마나 풍성한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인과 의인을 가려서 악인에게는 해를 비추시지 않고 비도 내려주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악인에게도 아낌없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넉넉한 하나님이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하물며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얼마나 넉넉하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느냐?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장신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의 출발입니다. 너희들이 장신구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것부터 해라. 자꾸 자기를 증명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들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좋은 상황을 만날 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를 책임질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 자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게 되고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소위 신앙적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합니다. 철야를 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못해 필사합니다. 하시고 계시는 분 계시죠? 그거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을 삼으시면 그보다 좋은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기를 증명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자꾸 확인하는 어떤 행위들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얼굴이 나빠집니다. 원망이 깃들게 되고 정죄하는 표정이 깃들게 됩니다. 신앙은 나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과 만난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다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술술 걱정 없이 잘 풀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존재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지 못할 것이고 돌아보면 그 어려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내가 이제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참된 신앙인들은 자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랑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뿐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감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는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무엇인지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것만큼은 난 포기 못해, 나는 목걸이만큼은, 귀걸이만큼은, 쌍꺼풀만큼은 포기 못해,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신앙에서 어떤 부분이 자꾸 나를 증명하는 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서 하나님, 그것 없어도, 하나님, 사람들이 이런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나는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출발은 나를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는 일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기에 이 세상을 사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위를 다른 어떤 것에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